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어제부터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역사하신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읽은 5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대조하는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구약과는 다르신지 또 어떤 큰 은혜를 베푸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내용을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죠. 첫 번째는 동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이고 또 자기가 중보해야 될 다른 사람도 죄인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어떻게 충족하시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르신가? 먼저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좀 말씀하시니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의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신 거죠. 이 점에 있어서는 구약과 예수님이 동일한 모습입니다. 다만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사람이거나 좀 뭔가 자격이 없거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를 제사장 세워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그렇지 않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원래 제사장인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나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죄를 범한 죄인으로 다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부르심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과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이 제사장이 아니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줄게 이렇게 해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과는 이제 매우 다른 거죠. 이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든 자격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는 것과 그리고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는데 직분을 맡기는 것은 조금 다르죠. 둘 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일을 감당하거나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차이가 있다.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거나 할 때에도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변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하죠. 천성이 어디 가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고쳐가면서 바꿔가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 이거 잘 안 고쳐져 안 바꿔져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직분을 맡으신 것이고 그리고 인간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원래부터 죄인이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시면서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또 이게 제사장이 되는 것도 달라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런 영원한 어떤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혈통에 의해서 되어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수준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이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이 갖춰야 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도 연약하고 자기도 미혹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나도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고 그리고 나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게 제사장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했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징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폼으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제 폼으로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닌데 폼으로 뭐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 부모님 집에 갈 때가 되면 한 일주일처럼 긴장을 하고 가끔씩 설거지도 하고 합니다. 폼으로 하는 겁니다. 폼으로. 근데 이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런 일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육신만 입고 내려오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처하는지를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 갖춰야 될 그런 자격 조건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나옵니다. 8절을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기 분대로 본성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시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시는 그런 모습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어떤 점에서 보면 비슷하죠.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도 자기도 죄를 지으니까 자기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인식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살아가시면서 모든 고난들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고 심지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령도 어떠한지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해 주신다. 다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해야지 돼요.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고난도 어려움도 사실은 당할 필요가 없고 또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때 과연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문제만 놓고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곡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난, 자기의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그렇게 아마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고통당하시면서 기도했던 모습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는 조금 또 그런 점에서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편들을 친히 다 체험하시고 체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동감하는 마음으로 또 공감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수준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지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직접 경험하셔서 잘 알고 계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신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와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할 때에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려라. 또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꼭 섬기고자 할 때에 그때에도 다른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라. 그렇게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쭉 설명한 겁니다. 히브리인이면서 성도였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믿음을 잘 갖고 있다가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제사장을 찾고 십일조를 찾고 다른 거를 찾고 이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하거나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왠지 마음속에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 고상한 것,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만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만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 그 생각이 일정 부분은 맞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기도 제목이나 어려운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되지 않은 것들도 참 많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플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어서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지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특별히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위로와 회복과 은혜가 필요할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우리가 교만하여서 다른 것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누리려고 참 엉뚱한 곳에서 헤맬 때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건 늘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붙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들로 합당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